예, 성경 바로 보기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성경 바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제 교과서가 바로 성경 바로 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시간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을까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마저 기초 작업을 하면 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2시간 기초 작업을 마저 하고, 아,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 책에 가서 26과를 읽어오는 겁니다. 26과. 26과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는지, 어떤 데인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그 원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성경 찾아가면서 천국은 여기 있구나, 지옥은 여기 있구나, 그렇죠? 구약시대 지옥은 어디 있었구나, 지금 신약시대 지금 지옥은 어디 있구나, 이 지옥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실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2시간 기초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교과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과서. 예. 성경을 바로 알려면 교과서가 올바라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얘기 들으면 또, 아니, 그럼 성경이 다 한 성경이지. 성경이 뭐가 좀 다르냐. 예. 성경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과서가 좋지 않은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그러면 도저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교과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교과서가 그렇게 된 거 하고, 교회 가면은 이 성경이, 한 점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구원교리가 잘못되고, 구원교리가 잘못되면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뭐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영어로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예수님이 알았다가 모르는 게 아니고 I never,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고, 곤란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성경이 잘못되면 패가 망신해요. 패가 망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 다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라는 것도 있고, 요새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도 있고,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개역 성경,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우리 킹 제임스 흠정역, 뭐 세번역,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저도 옛날엔 몰랐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다 같은 건데 문체만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전쟁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벌어지면서 웬만한 사람들, 특히 뭐 미국의 웬만한 성경 신자들은 성경 본문이 두 개가 있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신학교에 가면 그럼 목사님이 될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본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이 달라지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여기 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성경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성경이 다르니 이거 성경이 다른 걸 가지고 공부하면 다른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19장 26절 거기 가서 보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들에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전히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죽는다 해도 맨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NIV 같은 데 가서 보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어요. 육체 밖이 되면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육체를 입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벌써 육체 밖에서 육체 안에서는 아주 그냥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욥이 부활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그럼 부활하는 걸 믿은 거고 육체 밖에서 그러면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둥둥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령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을 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편 예를 들어 시편 4절 5절 가서 보면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준다. 지금 킹잼성에 그렇게 돼 있고 개역성경 가서 보면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2절 가서 보면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 찌르고 아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역성경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맛있다는 겁니다. 별식과 같이. 예. 자, 전도서 가서 보시면 전도서는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음란하게 외국의 여신들도 섬기고 뭐 이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가서 보면 솔로몬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다. 집도 제일 큰 거 가져보고 여자들도 많이 1,000명씩 소유해보고 모든 거 다 누려봤다. 지금 그 얘기하면서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4절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헛돼서 영이 괴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을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거 다 누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헛돼갖고 내 영이 괴롭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건 인생 무상이다.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예. 그래서 킹잼 성경을 따르면은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 영의 고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걸 바라본 거고 개역성경은 이거를 인생 무상의 불교의 것과 같은 어떤 철학과 이걸 가지고 지금 바라본 거예요. 원어는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영을 괴롭게 한다도 되고 하나는 바람을 붙잡는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10장 1절 가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아모스 4장 4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3년 뒤에 내 십일조를 너희 십일조를 가져와라. 3년 뒤에 십일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종류 중에 하나가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바치는 그런 십일조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오라는데 개역성경은 3일마다 한 번씩 가져오라. 3일마다 가져가면 집이 다 털려서 남는 게 없습니다. 3일마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3일마다 이게 지금 하나는 3년 하나는 3일이면 엄청난 차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가서 보시면 킹잼 성경에는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 NIV 가서 보면 없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가서 개역성경 보면 없음이에요. 그래서 6절 후반부를 6절을 이제 둘러 나눠서 6절의 후반부를 7절에 갖다 놔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7절이 없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명백하게 13구절이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없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이게 분명히 이게 성경 본문이 다르구나.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뭐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도 가서 이게 비교해 보라면 이건 성경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 같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이게 성경이 다르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주로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일일이 그거 다 찾아보면 교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조금 좀 살펴봐야 돼.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하나님이 처음에 두 개 본문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본문이 두 개가 나오진 않았을 거. 하나는 3일, 하나는 3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3년이라고 그거 끝나자마자 아니다 내가 3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완전한 말씀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 나온 말씀 그걸 기록한 거를 우리가 자필 원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기록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기록된 그 사본, 원래 사본은 우리가 자필 원본이다. 인간 기록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필 원본,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번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 이 자필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숨을 벌어 넣어주신 그 모든 단어들은 그건 오류가 없다.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그 다음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그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 다음 그를 따르던 그 천사들 중에 약 3분의 1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도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든지 첨가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완전한 말씀을 기록해 줬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실수가 많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저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을 순식간에 만드신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만든 별들 숫자를 셀 수가 없는데 그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도 이 파워풀하고 인텔리전트 지성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는 거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손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블 빌리버.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무슨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의 어떤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 안에서 정죄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일곱 번 정죄하여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이와 같은 보존된 그와 같은 그 사본을 우리가 다수사본, 자피로운 본이 있습니다. 자피로운 본이 얼마 지나다 보면 그러면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20년이고 얼마 쓰면은 다 닳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닳아서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카피를 하죠. 옛날엔 다 어떻게 카피해서 손으로 카피하는 거예요. 지금 복사기 갖다 놓으면 똑같이 나오지만 옛날에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카피하는 거예요. 손으로 카피하면 사본이 만들어져요. 사본 만들어진 놈을 또 카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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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제 전달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자들이 이렇게 믿고 성경신자들이 사용하고 보존해온 이와 같은 그 사본을 우리가 다수사본, 그 다음에 기독교 사본 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영어권에서는 전 세계를 평정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성경이 있어요. 자, 다른 거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마귀가 변개시킨 그와 같은 사본이 있다. 얼마쯤 변개시키냐? 100% 변개시키면 사람들이 그거 성경이라고 안 믿죠. 그러니까 얼마쯤 변개시키냐? 한 7%에서 8%, 많은 경우 10%, 그 안에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어떤 걸 변개시킬까요? 어떤 거? 네, 교리와 관계된 걸 변개시켜요. 특히 어떤 교리? 예수님에 관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의 신성, 천국, 지옥, 구원 받는 거, 이런 거 아주 중대한 그런 교리를 마귀가 변개를 시킵니다. 그 변개시켜서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그 사본을 소수 사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천주교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특히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싸움이다. 오늘 이제 천주교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사본에서 NIV니 현대인의 무슨 성경이니 NASB니 뉴 킹 제임스 버전이니 이런 성경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 안에는 오류 투성입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교리가 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할 줄을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다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성경 변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해당이 되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대언의 말씀들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와 같은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책에,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과 관련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냐 하나님의 성경을 부패하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패, 마귀는 부패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용해서 이걸 보존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필 원본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필 원본이 있어요. 모세가 직접 쓴 거. 그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모세가 직접 쓴 거에서 카피한 그와 같은 사본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약성경, 제가 오늘 위키백과 가서 사본이 도대체 몇 개나 있나 하고 위키백과를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성경은 사본이 약 5,800개 정도 있다. 5,800개 그렇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5,800개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고 있는 그리스어 사본이 5,800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본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뺀 것까지 몽땅을 다 포함하는 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예. 일부를 포함하는 거, 요건 요만큼 포함하고 여기 포함하고 여기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사본 전체가 두 종류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카톨릭 교회에서 도서관에 고의 간직해놨던 그와 같은 사본. 그래서 카톨릭 교회 도서관 안에 있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티칸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소수 사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신자들이 여기 보고, 여러분도 지금 뭐 보고 좋으면 카톡으로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성경 읽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카피하고 카피하고 카피해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 신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사본은 온 세상이 널리 퍼지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800개 정도 이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의 99%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뭐 예를 들어 5장 5절이다. 계열이 같은 걸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카톨릭 본문을 가서 보면 그러면 오늘 아까 나와 보여준 대로 요한일서 5장 7절 카톨릭 본문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들 이렇게 모아놓고 해서 보니까 아 이게 계열이 두 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사본이 이제 5,800개 중에 99% 차지하는 사본이 있고 5,800개 중에 약 58개면 1%가 되는 거죠. 그 1% 되는 그놈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본문을 만드는 거예요. 본문을 빠진 거 이런 거 두 개 겹친 거 이런 걸 다 합치면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요. 그리스어 본문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다수 사본 있는 것들도 5,800개 99%에서 보면 사본 다 합치면 여기서 본문이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 번역자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정직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게 번역하려고 해도 이 번역하려고 한 대본이 나쁘면 이 사람의 노력이 허사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 되려면 일단 본문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야 되냐? 번역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컴바인이 돼야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이런 거는 본문이 좋고 본문 번역자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 우리가 하나의 실수도 없는 그런 성경, 완벽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NIV 카톨릭 사본이야. 변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본문이 틀려요. 그 다음에 그걸 번역한 번역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돼서 NIV를 읽게 되면 교리상 많은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9%를 차지하고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수사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느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있으면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게 됐어요. 그거 아시죠? 콘스탄틴 대제가 어디로 수도로 옮겼어요? 지금의 이스탄불. 이스탄불로 수도로 옮겨가면서 동쪽에 있는 로마가 번성하게 됐어요. 그 동쪽에 있는 로마 그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잔틴 사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지역에 유럽의 전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편적인 본문이다 우주적인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카톨릭 교회 사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티칸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 동방정부의 수도원에 수도승이 지금 막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는 걸 그걸 가서 발견한 게 그게 시내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그런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다수 사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성경,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말로 나온 디오다티 성경, 그 다음에 칼빈이 사용했던 올리베땅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영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이런 모든 성경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수 사본은 성도들이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하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영국 개역 성경을 만들기 전까지는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만들었어도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돼서 ASV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안 써요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안 썼냐. 1970년까지는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교에서 나온 성경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다 1970년경에 어떤 성경이 나오냐 하면 NIV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다. 이게 지금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무슨 국제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그 광고와 함께 시장을 잠시 깨 들어가면서 지금은 NIV, 그 다음에 NASB,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 요새 많이 나오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이 ESV 이런 성경이 전체 성경의 약 50% 이상을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본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거 NIV도 다 원어 이거 가지고 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같으면 마소라 본문으로 했다는데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다 같은 마소라 본문인가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본문도 종류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소라 본문으로 번역했느냐에 따라 나오는 성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도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이 성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원천이 되는 것과 같은 도시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이 나오게 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또 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고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가장 큰 도시 세 개를 들어라 그러면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예요. 둘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셋째 도시가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이 세 개. 근데 안디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 준 이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 좋은 겁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 배도한 유대인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그리스 제국이 크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대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면서 온 유럽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부분을 합쳐갖고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는데 아마 30살에 요절했다 그러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왕국이 크게 둘로 원래 넷으로 나뉘는데 그냥 큰 걸 따지면 북쪽은 시리아, 남쪽은 이집트. 알겠죠? 이렇게 왕국이 나뉜 거예요. 그리스 왕국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디에 살았어요? 이집트에 산 거예요. 이집트. 사람 어디? 그리스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도 가서 보면 여기 시리아가 있어요. 요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요 중간에 뭐가 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치고 올라갈 때 북쪽에서 치고 내려갈 때마다 고생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다도 성전 비슷하게 뭐 꾸며놓고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교도들이 어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 하이브리드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잡종 유대교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가장 나쁜 거를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원천이 된 겁니다. 어떤 거? 비유 해석하는 거. 알겠죠? 영적 해석한다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3년 그거 3000년쯤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비유 해석, 영적 해석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필로, 클레멘트, 뭐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글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단이요, 거짓말쟁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필로, 여기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 무슨 글이 나오면 이건 완전 이단이다. 오리겐은 여호와의 증인의 시조라고 이제 보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부패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와 같은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나온 그와 같은 사본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세력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서로마의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거기에 주교가 있었어요. 그 주교가 나중에 천주교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황이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철학을 받아들여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 수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온 세상이 AD 한 400년, 500년부터 1500년 될 때까지 중세 한 1000년 동안 완전히 다 로마 교황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 세상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생길 일이고 실질적으로 해서 언제 교회가 생겼다고요?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면서 신약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약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왕좌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구약시대에는 인간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래서 사람에게서 희생물을 받고 하나님께 그 희생물을 드려서 대신 속죄하는 중간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이와 같은 특징이 신약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휘장은 뭐하고 뭐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건데 과거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갔는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It is finished. 완전히 끝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완전 무결하게 단 한 번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희생 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이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죽였잖아요. 이와 같은 희생 예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오직 성경 말씀만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이니 규례니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것은 지키면 되고 아닌 건 그냥 갖다 과감히 갖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이 네 가지 정도가 신약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신약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게 신약교회입니다. 근데 마귀는 늘 이와 반대되는 것을 향하거든요. 첫째 말씀을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사도바울이 우리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미 사도바울 시대에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 행위,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같이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곱 가지 성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곱 가지 성사. 첫째 성사가 뭐예요? 세례 성사. 세례. 아시겠죠? 세례성사, 둘째가 견진성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체성사, 성체성사를 우리가 보통 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 그 다음에 신품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제가 카톨릭 교인들이 믿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성사,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로서 세례 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 물을 뿌리면 세례 전에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례 성사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세례 성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곱 가지를 규정해 놓고 일곱 가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성사. 둘째는 견진 성사. 세례받은 신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과 치른을 주는 성사로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몸적으로 어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이와 같은 도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체성사, 미사에 참석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과 또 인간들 사이 일치를 가져주는 성사로서 영원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영원 생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 성사,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참회 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로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성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사는 거룩한 은사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누가 예를 들어 임금님이 우리에게 뭘 주면 하사품이라고 얘기했죠. 하사품,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죽을 때는 또 뭘 받아야 돼? 신부가 와서 사제가 와서 병자성사라 해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 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저 끝에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는 이런 시스템을 천주교에는 마련해 놓은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뭘 만들었냐 하면 천주교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건 뭐냐 하면 일반 성도들 위에서 타고 누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체제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평신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평평한 신도가 있고 뭐 둥근 신도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맞죠? 평평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식의 무슨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천주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뭐가 나오냐, 미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미사, 미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성체 성사라 그랬어요. 이 미사가 없이는 이 세례받은 그 이후에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에게는 미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서 다 유아세례 주는 겁니다. 유아세례 주면 신부가 뭐래?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습니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목사가 세례에게 물방울 이렇게 뿌리고는 이 아이의 이름이 오늘 천국에 기록이 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사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매주 예수님을 하늘에서 데려다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계속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그거를 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 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가서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이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그냥 병들어 죽었다 피 안 흘리고 그러면 죄들의 사면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미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피 없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 피가 없는 그런 제사를 가지고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단번 속죄 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제가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몇 번 드려졌어요? 단 한 번. 얼마 동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거예요? 되었어요? 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영원한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들이 영원 무궁토록 제거가 돼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구약시대 이 성막에 이 가면은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들이대 짐승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희생물 몇 개를 드려요? 한 희생물을. 한 희생물이 뭐예요?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을 몇 번 드려요? 한 번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것들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죄들과 불법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무결하게 단번에 영원 무궁토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사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오거나 할 때 제물 갖고 와요? 아니에요. 여기 예배드린 여기가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완전히 칼로 쪼개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하는 거 구약시대 하는 건데 지금 천주교에는 누가 있어요? 프리스트. 지금도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사장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지금 양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천주교 사제가 여기 빵을 갖다 놓고 여기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축사를 딱 하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임해서 요 빵이 그 순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는 거예요. 요 포도주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먹어야 그래야 이 죄악이 사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그걸 매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매주 반복해서 그게 천주교의 이 제사 시스템이다.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뭘 부인하는 거냐?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제가 접시를 많이 닦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다 닦고 나는데 제 아내가 들어와서 아 이게 한 게 뭐야? 그리고 내가 다 씻어야지 그리고 씻으면 기분 나쁘죠? 맞아요? 아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못 믿겠습니다 하고 계속 제물을 드리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멸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천주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인용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5천명을 먹이시는 그 일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5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천주교인들은 요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식인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인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경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문자 그대로 읽은 거 맞죠? 문자 그대로 읽고는 뭐라 그래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겠다. 그거 주장하는데 뭐 틀린 거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다 끝난 다음에 63절에 뭐라 그래요? 60절 가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6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뭐예요? 생명이니라. 진짜 내가 살 먹으라 그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피 먹으라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지금 영적인 그런 의미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걸 먹었는데 그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예표였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해. 보통 교회에서 성만찬이라고 해요. 자, 주의 만찬은 언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자, 일반 교회에서도 성만찬 하면서 이 구절 많이 읽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 성만찬보다 적어도 1년, 2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은 성만찬 제정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성만찬을 언급을 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의 만찬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그 행사를 바꾸어서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을 하는 날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주의 만찬 구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일반 개신교회에서 읽느냐?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아까 얘기한 단번 속죄 이런 게 나오면 뭐가 성립이 안 되냐? 천주교 교리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그 부분을 잘라서 없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 바티칸 사본,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천주교 바티칸 사본에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이 완전히 부엌하고 찢어져서 없습니다. 사본 안에 없어요? 예,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미사를 계속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푹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내용 이제 보면서 잠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카톨릭 교회 미사, 반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는 피 없는 제사, 이거는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술이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에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인쇄술 발명 이전에 그러니까 AD 한 60년부터 1500년까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성경은 다 다수사본. 다수사본이요. 다수사본.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1970년경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 다수사본에서 번역이 된 성경, 인쇄해서 쓸 수 있는 성경 100% 다수사본입니다. 다수사본. 그러다가 1970년 이후에 NIV가 나오면서 NIV 지금 메시지, ESV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성경 시장을 잠식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예.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게 뭐냐? 새 시대 질서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New World Order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경 안에.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10절. 예, 히브리서 9장 10절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 부과됐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의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 9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가 되어 어느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부과됐냐면 개혁의 때까지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 이 개혁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만 부과가 된 거예요. 영어로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가서 보시면 놀랍게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냐? Until the time of new order. 새 질서가 도래하는 그 때까지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지금 어디 가서 이 또 유명한 그런 구절이 또 나오냐?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우리나라 말로 요새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석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초석.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누가 이거 해서 기증해서 해놨는데 이게 초석이죠. 자, 그럼 초석은 저 위에 꼭대기에 붙여요? 아니면 밑에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는데 붙여요? 기초가 있는데 붙이는 거예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은 기초가 되는데 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모든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초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NIV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코너스톤이 아니라 뭐로 돼 있냐? 그게 캡스톤으로 돼 있어요. 캡스톤. 여러분, 캡스톤은 뭐냐면 피라미드 아시죠? 이런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맨 위에 꼭대기를 캡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바로 뉴에이지의 심벌이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 캡스톤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 1달러짜리 가서 보세요. 1달러짜리 안에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그 위를 잘라서 캡스톤을 만들고 그 피라미드 그 위에 캡스톤 위에 올스잉 아이 전시안을 지금 집어넣어 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캡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NIV 같은 거 성경 이렇게 변경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서 그림을 크게 그렸어요. 제가 그 그렸는데 거기 가서 보면 밑에 라틴 말이 적혀 있습니다. 라틴 말로 뭐로 적혀 있냐면 노버스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오르도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세클로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번역하면 뉴 월드 오더예요. 새 세계 질서. 이해하시겠죠? 예. 그 지금 NIV 같은 거는 예수님이 이런 새 세계 질서를 갖고 오는 거기에 이 캡스톤, 꼭대기, 관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된다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지금 변개를 하고 있다. 코너스톤이 될 걸 캡스톤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 우리는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 이와 같은 성경 변개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